창세기 21장 8절 이하입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나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로 지나는데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는 이 아버지 날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 주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지요. 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집안 어른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미 저희들 양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으셨지만은 여기 계실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어른들이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리운 마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땅에 살아생전 잘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 이제부터라도 주변 어른들에게라도 잘해 드려야 하지 않은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어른들을 잘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 자녀들은 없고 다 부모님들만 여기 앉아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가정이 이 5월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국,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이 아름다운 이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5월달에 우리가 하나의 토픽,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이어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는 14절부터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취한 하갈과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한 20여 년 만에 분가시키는, 좋게 말해서 분가시키는 것이지 심하게 표현하면 가정에서 내쫓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생각하던 끝에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두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세였으니까 11년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14년 동안 그 다음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100세, 14년이 지나는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의반 혹은 타의반 하나님의 약속은 다 포기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정말 가정에 경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이 약속의 자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무려 14살이나 되는 이 배다른 형제, 이 이복 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이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때는 그러한 날에 큰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돌잔치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건 1년 때 하는 날, 1년 때 하는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당시 때에 이 젖 때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한 4살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커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 어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였는데, 한 5살 정도 됐겠지요. 그 정도 어려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마 아주 성대한 잔치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몇 사람의 가족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소돔성에 있을 때 조카 롯의 가족들이 이 전쟁통에 다 잡혀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려 318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 그 병사들을 인솔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318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목자지만은 뭐 전쟁이 있던지 이런 비상 상황이 되면 칼을 빼서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식구가 힘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키울 테니까 그런 가병 한 사람 한 사람당 식구 한 10명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3,200여 명이나 되잖아요. 또 함께 거하는 마을에 남아있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의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정말 굉장히 큰 이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족장 중에서도 이 족장, 아마 대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댁 도련님이 젖을 떼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고, 또 그 도련님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그 목자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큰 규모의 잔치였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돌잔치가 있으면 모두가 다 축하하러 가는 것처럼 그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도 축하해 주러 왔을 터인데, 그래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데, 아, 그런데 그날 잔치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만 그 집의 자식으로 있을 때 그 14년 동안에는 정말 이스마엘만 사랑받는 것 같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한 4, 5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됐잖아요.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첩의 자식 이스마엘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요. 아, 그런데 그 잔칫날 주인공 이삭의 그 어머니 사라가 보니까 지금 배다른 자식 이스마엘이 어린 자기 자식 이삭을 지금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린다고 번역된 차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놀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한 5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스마엘은 몇 년 먼저 태어났어요? 14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거의 20살이 가까이 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20살이나 먹은 청년이 이제 젖을 때는 어린애를 지금 희롱하는 겁니다. 그걸 그 엄마 사라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예쁜 그런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 여자도요, 자식 건드리면 눈에 불꽃이 쬐요. 그냥 그래가지고 눈에 도끼가 확 올라가지고는 아브라함에 쫓아와가지고선 쫓아내라는 겁니다. 당신 말이 저 첩의 아들, 그리고 내 몸종이었던 저 하갈 다 쫓아내란 말이야. 야, 이 어여쁜 여자도 도끼 오르면 무섭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이 톡톡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근심이 된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매 매우 근심이 됐다. 쫓아내자니 정이 울고 같이 살자니 가정부라도 무섭고 그것도 뭐 하갈과 뭐 한두 해를 산 것이 아니잖아요. 애 낳고 산 것만 해도 20년인데 그동안도 여러 번 가정불화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 예사롭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어려워서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몇 절입니까?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보내라 쫓아내라 하는 이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초두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딜 가서 지금 뭘 먹고 살라는 얘기겠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아까 예배 서두에서 읽었던 창세기 12장 1, 2절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터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땅 너에게 줄게. 후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땅 너에게 줄 거다. 장자에게 해줄 거다. 복이 되게 될 거다. 아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를 뜯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구체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막연하고 이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땅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주신다는 것인지 하나도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후손이 번성해서 창대하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몇 살 돼서 어떻게 아들을 얻을 것인지 그런 말씀 하나도 여기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더라도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것도 무슨 구체적이거나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 아니 뭘 믿고 언제 어떻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안 맞고 그러니 이 불안감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라 그겁니다. 나만 믿으라 그거예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 답이 없거나 그 답이 또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속에 가장 뚜렷한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답도 나만 믿어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였어요. 절대 믿음, 절대적인 그 신뢰,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나이나 연도나 그 주변 정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이 지금 정든 고향 이 유소만은 이 집을 이 하란을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데라가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팔짱만 끼고 그냥 보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봐 아브라함, 너 말이야 우리 큰아들인데 가길 어디 간다는 거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디로? 모르는 거죠. 야,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애매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데라가 그래, 그냥 잘 가라 이랬겠습니까? 아마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설득하고 만류하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의연하게 떠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말씀만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뭐 구체적인 거 하나도 아는 것 없이 모르는 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거 하나 가지고 무조건 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 이하 13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이번 주에도 한 10여 장 읽어보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한 주에 뭐 20장, 30장 정도 여러분 이거 못 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뭘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 하면 지금 형편에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저는 봤어요, 이전에. 뭐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제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들것에 실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준삼층에 가가지고 들것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배 빠져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렸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사람 다 누구나 연약하니까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긴 겁니다. 자 우선 가서 보니까 뭐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 인도 따라갔어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다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하고 형편이 없는 그런 땅인데다가 큰 흉년이 오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음에는 땅이 형편없이 척박하고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사수해 나가야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 있다간 죽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가뭄이 없는 나일강가 애굽으로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일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선조들이 실수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라가 너무 어여쁜 여인이다 보니까 애굽 남자들이 다 탐을 내면서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고 하면은 아마 아브라함 안에 뺏겼을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출하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뉘우치죠. 아, 내가 어리석었다. 이제 다시는 내 믿음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이 다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니까 또 흔들리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몸종 하가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이 사라의 말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언제든지 아마 언젠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순간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부의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좋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다음부터 같이 사는 20년 동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가족이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후손이 헤어져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예?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66년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4100년 이상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얻는 게 아니면은 그것은 비록 얻는다고 해도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갈 모자를 끼고 살아라. 아니었습니다.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내려놓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에서 날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모든 것을 제거하라. 불신앙의 흔적을 제거하라 그 뜻이에요. 생살 베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너 가정은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되는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신뢰하는 이런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천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배려가 그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큰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입니까? 그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12족장을 거느리고 그래도 그 후손이 크게 크게 번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 모자를 천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위로해 주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이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것. 여러분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면은 얻어도 그것은 고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전적으로 나만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갈 모자를 내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성경에도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1장을 읽고 있는데 그 다음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내려집니다. 내 아들 이삭 독자 내게 번제로 바쳐.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이제 달랑 이삭 하나 남았는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 나는 또 자녀가 없고 그러면 지난 30년이 그냥 휙하니 날아가는 겁지. 나는 다시 빈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좋은데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이삭을 깨워서 앞세워 사환들에게 그 많은 장제기를 준비 다 하게 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수장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삭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서는 이삭을 죽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전 재산을 다 죽어서라도 그 아들만큼은 내놓을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속에서 다 내려놨어요. 내 아들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 번제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돌보는 내 자식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자식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믿음 내려놓고 어떤 사람의 방법을 취했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흉위하는 믿음 그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놨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다음에도 믿음의 가정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증거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오죠.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갈 때가 됐죠.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혼할 당사자를 보내지도 않고 아브라함 본인이 가지도 않고 아주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게. 요새 같으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 아들을 위한 아내감, 내 며느리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줄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 사람 동원시키지 않고 뭐 사방 수소문해가지고 여기 어디 좋은 규수 없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늙은 종이 가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누구였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증거도 있죠? 오늘 설교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은 세 번째 증거가 되겠는데 그 가정이 전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된 증거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았잖아요. 아버지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삭도 배운 것이죠. 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가 가야 되는데 자신을 보내지도 않고 아버지가 가시지도 않고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한 것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브가를 보는 순간에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 아름다운 이런 여인을 어디서 보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믿음으로 맡기면 최고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이 이삭도 믿게 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계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도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다시 큰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처음에는 흔들립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렇게 흔들려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흉년이 심하지만 그냥 여기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이 이삭이 그냥 남아있었어요. 그냥 남을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믿음이었잖아요. 이삭의 믿음. 그래서 남았더니 그의 창대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흉년 때문에 말라 붙었던 다 터진 땅에서 씨를 심고 그랬더니 나중에 백배를 거두고 얼마나 그 다음에 창대하게 되는지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월 이 가정의 달을 지나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를 보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면서도 이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여러분 수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나 혹은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없었나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떼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못 떼내서 정들고 너무 익숙해서 지금 내 인생에 정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것들 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고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떼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가정은 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자녀도 이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다 큰 자녀 부모 노릇 잘해서 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이 세상의 복이 그에게도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목입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오후에 집에 가셔서 내가 내 보내야 될 하갈은 누군가 내 집에 붙어 살고 있는 이스마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어내기가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려면 결단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그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렸고 믿음으로가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큰 아픔과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붙어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얻었으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닌 얻고 나면 참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됨처럼 육의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뿐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속에 지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한 주간도 성령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